Good morning, everyone in the sanctuary and those who are worshiping.
좋은 아침입니다.
Today's
오늘 아침 설교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십시오입니다. 올 2020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이에는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곳 호주에서도 말입니다. 사실 호주에서는 이미 작년 6월부터 계속되던 산불이 12월과 올 1월에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불은 각종 부상과 인명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다수의 야생 동물들이 죽음을 맞았고 건물과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고 사업체들과 노동력 시장 및 경제에 혼란을 야기했으며 의료시설과 정부 예산 편성에도 부담을 안겼습니다. 남호주의 경우 특별히 캥거루 아일랜드의 절반이 불에 타버려서 현재 그곳의 관광 산업은 그야말로 무너졌습니다. 또 이 산불 기간 동안 시드니를 비롯한 호주 대도시들의 대기의 질은 매우 심각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이스라엘의 8배에 해당하는 18만 6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태웠으며 호주 최악의 산불 중 하나인 2009년의 일명 블랙 세터데이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인 44억 달러 이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12월 12일과 13일 이틀간 몰아친 폭우는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의 여러 지역을 홍수에 빠뜨렸고 올해 1월에 또다시 몰려온 폭풍우는 LCT 및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스 지방 등을 강타하면서 3억 2천만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그치지 않고 연이은 강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들이 2월 초까지도 속출했었습니다. 이처럼 호주가 연이은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복구하려 애쓰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더 나쁜 소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코비드-19이었습니다. 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 소식을 접한 초기에만 해도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금처럼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COVID-19는 대부분의 국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그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치는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2020년 1월 26일 빅토리아 주에서 처음 이 COVID-19 전염병이 발견된 이후 얼마 가지 않아 호주 전역에 이와 관련한 여러 긴급 제한령들이 내려졌는데 이에는 국제 여행 및 주 이동 금지, 주별 봉쇄, 모임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성경 공부 및 교제 모임을 갖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저희는 페이스북, 줌, 스카이프 등 IT 기술에 의존해서 인터넷상에서 모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또 기업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 국가 경제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세계 각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COVID-19는 여태까지의 어느 산불이나 홍수보다도 호주에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가히 세계 3차 대전이라 할 만하지만 이 전쟁의 적은 보이지 않는 파괴적인 전염병입니다. 사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산불이나 홍수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COVID-19은 전염병의 파급 효과 및 그 영향은 너무나 막대합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매우 높은 감염성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걱정과 공포로 바로 여기 호주에서도 얼마 전까지 사재기가 성행하기도 했는데 특히 화장지와 키친타월 및 손소독제 등이 너무 귀해서 마치 금이나 은만큼 가치 있게 다가왔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3500년 전 사사기 시절과 매우 비슷한 때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선이 악이 말합니다. 선이 악이 되거나 혹은 악이라고 불리는 반면 악은 선이 되거나 선이라 불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률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설교자들이 참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동안 사람들은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잡히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7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라 간 전쟁들을 보아오고 있고 또 전에 본 적 없던 심각한 가뭄과 기근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지진과 폭풍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바이러스 전염병들, 에이즈, 에볼라, 사스, 지카, 그리고 지금의 코비드-19까지 여러 치명적 바이러스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들은 만삭 임산부의 자궁이 출산을 대비해 수축을 연습하면서 일으키는 가진통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출산 시에 겪게 되는 격심한 진통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곧 끝이 이를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과히 두렵고 놀랍기에 심지어 신자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모두는 아담의 죄에서 기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및 22절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었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맞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한다면, 즉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재앙을 마주할지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재난을 잘 다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코비드-19을 겪는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쓸모없이 걱정하거나 이성을 잃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반응하고 또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자금의 이 사태를 분별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제 오늘 아침 이 시간 시편 91편의 격려 말씀을 토대로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시편 91편은 네 가지 주요 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편 기자의 선포인 1절과 2절, 둘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들에게 그가 어떻게 행하실지에 관한 시편 기자의 설명인 3절부터 8절, 그리고 셋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조건에 관한 시편 기자의 설명인 9절부터 1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에게 주신 그의 약속들에 대해 시편 기자가 알리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중 오늘은 먼저 처음 두 가지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나머지 두 포인트들에 관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포인트부터 시작할 텐데 먼저 본문 91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즉 시편 기자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1절 말씀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를 통해 선포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 아래에 사는 자라고 3인칭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신자 누구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자,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집에 거주하듯 그곳에 편안하게 잘 안착해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은밀한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의 은밀한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NIV 성경에서 히브리어는 NIV 성경에서 대피소라는 뜻의 영어 단어 쉘터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곳 혹은 대피소는 지존자에게 속한 곳으로 지존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대피소에 침착하고 평온하게 안착해 있는 자는 1절 후반부를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삼은 장소에 머물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을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알버트 반즈는 이와 관련해서 이는 그자가 받은 축복으로 그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친구로 그분의 집을 또한 자신의 집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대피소에 평온하고 침착하게 안착한 모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2절로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즉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보호의 성소로 그의 피난처 되시고 또 어떤 족도 침투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이시라고 밝힙니다. 즉 그는 매우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저자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매우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그를 신뢰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저자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시편 기자의 선포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의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처럼 주장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후 주님께서 도마 앞에도 다시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한 뒤 도마는 비로소 믿고 선포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 예수님은 단순히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주님이셨고 또 그 자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 예수님은 도마의 개인적인 주님이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또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본문 2절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시편 기자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들은 또한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에는 네 가지 그림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있는데 1절에서는 은밀한 곳과 그늘입니다. 또 2절에서는 피난처와 요새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들이고 그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곳 되시고 그늘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을 생각해보면 1절에서 하나님은 지존자와 전능자로 불리셨고 2절에서는 주님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이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할 때 이 은밀한 곳, 그늘, 피난처, 요새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를 믿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스펄전의 말을 빌리면 여기 약속된 축복들은 모든 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적 성소와 하나님의 보좌를 소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영적 지성소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곳을 향해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그곳에 잠깐씩 다녀가기를 즐거워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신비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약속된 축복들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따라서 그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도 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우리의 사업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간절히 무언가를 소망하거나 혹은 심각한 병을 진단받았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예배에 잘 출석하고 성경 공부와 교제 및 기도, 전도 및 각종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이전의 무관심한 태도로 돌아가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 태도와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와 동행하는 삶도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듯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시편 기자처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이를 실천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안정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그에게 다 맡길 만큼 그분을 신뢰합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반드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요컨대 시편 기자는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며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한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실지에 관해서 다음에 여섯 구절로 설명하는데 바로 이 점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기절들에서는 너라는 2인칭 단수형의 대명사가 계속 쓰였습니다. 3절에서 너가 그렇고 4절에서 너를 내가가 그러하며 5절에서 너는이 있고 7절에서 내와 내게가 쓰였으며 8절에서 너는과 내가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 계속해서 너라는 2인칭 단수형의 대명사가 쓰였겠습니까? 이 여섯 기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실지에 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각에게 행하실 일들 말입니다. 이제 먼저 3절부터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 위험들로부터 건지실 것인데 첫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입니다. 올무라는 단어는 새나 동물들을 잡을 때 쓰는 도구이고 이는 본문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이는 알버트 반즈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그를 구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은 새들을 잡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에 비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그가 우리를 악한 자들의 노림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우리를 또 다른 곳에서부터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언급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은 매우 치명적이고 무서운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병과 바이러스성 감염병, 유행성 전염병 등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이 목숨을 잃는 동안에도 전염병들이 우리를 해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고 또 그 전염병이 우리에게 영향을 가져오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건지실 수 있습니다. 반즈는 이에 대해서 이 약속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라도 절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때에는 분명 선한 사람들도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참 의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러한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면서 그를 신뢰하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치밀하게 교제하는 자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져주고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그의 집으로 데려가시기까지 그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이에 4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귀절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두 흥미로운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첫째 4절 전반부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미새가 자신의 새끼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들을 제공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통해 자신을 이 모습에 투영시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건져주시고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하시려 했지만 그들이 그분께로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거나 전능자들 아래에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려 했던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면 우리는 암탉이 그 날개를 덮어 새끼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4절 후반부에서 보듯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이는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한 군인의 보호 장비들을 연상시킵니다. 알버트 반즈는 이에 대해서 이는 그들을 향한 그의 언약 혹은 약속이 전쟁이 그 약속이 전쟁에 나간 군사들의 방패와 같을 것임을 뜻합니다. 여기 쓰인 송방패의 영어 단어인 버클러는 둘러싸다라는 동사에서 기원한 것으로 방어용 보호 장비인 이것이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보호할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귀절이 주어진 시점은 먼저는 아브라함이었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던 왕들과의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자신의 조카인 롯과 여자들 및 그 소유물들을 찾아서 돌아온 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왕들로부터 다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셔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그는 암탉처럼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실 것이고 그의 진실함이 전장에서의 군인에게 있는 방패와 손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위험 상황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5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전반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이제 여기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 함은 심히 좋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려움과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들의 기습 공격, 방화, 폭풍, 살인, 가택 침입, 위협,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전염병들을 무서워하게 되는 밤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목사님께서 태국 북부 지역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던 선교팀으로부터 전해 들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젊은 신자들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울창한 열대밀림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동물들이나 새소리 같이 익숙한 소리가 아니라 매우 웅산하고 위협적인 마치 무서운 귀신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였습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뒤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자신들의 그 끔찍한 경험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웠지만 주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무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그가 우리를 이러한 상황들로부터 보호할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재앙으로부터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5절 후반부에서 하스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부터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명기 32장 23절은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등을 말입니다. 그러한 정확히 겨냥된 화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보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치밀하게 교제하고 그의 보호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불신자들을 향해 이 심판의 화살들을 쏘실 때 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온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주변의 위험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6절이 말씀하십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는 우리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전반부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꼭 밤에 발생하는 전염병이나 재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이는 전혀 예측 불허인, 따라서 감시도 불가능한, 지도세도 모르게 파고드는 위협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는 어느 깜깜한 밤에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치고 들어오는 적의 기습 공격과 같이 알 수 없는 전파 방식을 일컫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도 건강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아프거나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전 세계를 무대로 번지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6절 후반부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도 건지실 것입니다. 재앙에 해당하는 원문의 히브리어는 단절 혹은 파괴적인 광풍같이 매우 끔찍한 몰락을 뜻하는 단어로 이는 이사야서 28장 2절에 묘사된 것과 같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는 폭풍이나 쓰나미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일들로 인해 끔찍하게 파괴된 현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재앙에는 신명기 32장 24절에서 묘사된 전염병으로 인한 결과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재앙은 아마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종 주요 재난들을 의미하며 이는 폭풍, 전염병, 역병 또는 기근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는 달리 밝을 때 닥쳐옵니다. 밝을 때 닥쳐온다는 이 말은 이 재앙을 우리들이 쉽게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로부터도 우리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알버트 반지의 말을 인용하면 이 말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이 어떤 식으로 혹은 언제 일어나든지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또 그것이 전염병이나 전쟁 혹은 기근이건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황폐함으로부터 지켜지든지 혹은 목숨을 잃게 되든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더 좋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사후 세계와 관련해서 그가 두려워해야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요컨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누구든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 것이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건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는 우리를 건지시거나 위험에서 구하시는가 하면 또 우리를 둘러싼 주변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본문 7절이 말씀하기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고 말씀합니다. 7절 전반부에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변으로 쓰러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는 사람들 간에 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일 수도 있고 혹은 갑자기 불어닥친 위협이나 위험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쓰러질지라도 7절 후반부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신성한 보호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를 한 실화와 연관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 가족이 그들의 6주된 갓난아기를 데리고 여기 가까이 브라운힐 크릭으로 피크닉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이 커다란 검트리 바로 앞에 차를 세웠고 이후에 가족들은 풍경을 즐겼습니다. 이후 한 곳에 자리 잡고 막 점심을 먹으려 할 때쯤 그 남편은 자신의 차를 옮겨야만 할 것 같은 매우 강한 충동 때문에 결국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 그 차를 몇 미터 정도 앞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이후 돌아와 다시 막 점심을 먹으려고 하던 찰나에 그들은 엄청난 굉음을 들었고 그것은 커다란 나뭇가지가 그 차가 먼저 세워져 있던 바로 그 지점에 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차를 옮기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그들의 차를 완전히 부수고 말았을 것입니다. 7절이 말씀합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본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한편 더불어 그가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에게 행하실 또 다른 일도 알려줍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신자들이 감사하며 모든 위험과 재난 또는 역병으로 보호받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에게 그들의 불신앙과 악함에 대해 보응하시는지를 직접 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많은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반드시 강조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라고 해서 질병이나 군사적 갈등으로부터 인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는 절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이나 재앙은 악인들과는 달리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 조건이 있음을 알렸는데 그가 주신 약속은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신자들마저 걱정을 안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 시점은 고통스러운 시간이며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체 그림을 보도록 노력하며 성경적 바른 관점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잊은 채 너무 과하게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가 창조한 만물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지상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의 때는 이미 그분께서 정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우리가 어떤 재난으로부터도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죽음을 맞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어려움을 더욱 직면하고 있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을 통해 위로를 찾도록 합시다.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주목합시다. 그는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이를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합시다. 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그분만이 주실 것을 주실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